여러분은 지금 하나의 씨앗 교회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예, 세 번째 시간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두 주간의 설교를 통해서 첫 번째로는 고통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첫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알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신비롭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비라고 하는 그 영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큼 드러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단순하거나 간단하지 않죠.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말해서 고통이나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은 금방 잊어버렸다가, 그리고 상황이 다시 좀 나빠지면은 몸과 마음이 동시에 좌절되고 낙심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때는 고통 자체보다는 그것이 주는 절망감이 우리를 더 크게 짓누를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는 저희 상황을 어쩔 수 없이 자주 말씀드리기는 하는데, 아내의 상황이 나빠진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10월 초에 의사로부터 아내의 치료가 굉장히 오래 갈 거다, 1년 정도 갈 거다, 내년까지 갈 거다, 그때까지 항암 주사도 맞고 항암 치료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좀 생각보다 재발이 빨랐기 때문에 치료를 오래 하면서 지켜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낙심이 된 거는요, 저희 부부가 아니라 저희 아들이었습니다. 약간 좀 낙심이 돼가지고 약간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애가, 걔가 좀 그 낙심된 마음이 그렇게 표현된 것이겠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 부부는 그 아이를 달래는데, 다 큰 성인이긴 하지만은 그 아이의 마음을 위로하는데 저희의 에너지를 좀 많이 쓰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라는 것, 직장, 자녀, 건강, 관계, 재정, 우리의 인생의 고통은 좋아졌다, 나빠지기를 반복합니다. 어떤 때는 칵테일도 아닌데 두세 가지가 한꺼번에 몰려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그때마다 우리는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아주 기분 나쁜 롤러코스터 같은 것이죠. 여러분, 철학자 니체는요, 사람이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그 사람이 진정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그 사람이 진정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한데, 우리는 고통 속에서 무엇을 믿어야 할지, 다른 말로 하면 고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할지, 고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고통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가시를 주셨다고 합니다. 고통이죠. 가시는 고통입니다. 그것은 신약학자들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심한 위장병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혹은 바울이 눈병이 심했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그 고통이 무엇이든 간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것을, 다시 말해서 내 고통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세 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고통이 사라지기를 간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주님의 응답은 이렇습니다.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보니까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나의 은혜가 있고 나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은혜가 있고 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기도 하고,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바울, 너에게 족하다. 다시 말해서 나의 사랑이 너에게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100% 발휘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진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충분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바울의 병이, 바울의 고통이 낫지 않았어요. 바울의 고통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충분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능력이 모자라거나, 아니면은 둘 다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능력도 부족하고 은혜도 부족하다. 여러분, 바울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내 약점, 여기서 내 약점은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고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약점, 여러분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라 그래요? 바울이 내 고통을, 내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내 고통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바울이 자신의 약점을 자랑할수록, 바울이 자신의 고통을 자랑할수록 드러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능력 없으심이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가 없으심이 드러나잖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낫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바울이 내 약점을 자랑한다라는 것, 과연 그것이 무슨 뜻일까?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이렇게 다시 강조해서 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그렇죠? 내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고통당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전히 고통 중에 있는데 내가 강하대요. 그렇죠? 내가 여전히 고통 중에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대로 하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대요. 내가 여전히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대요. 사실 거짓말 같잖아요. 자기의 고통이 낫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납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 내가 고통스러울 때 오히려 내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고통을 이길 힘을 가졌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다, 그래서 고통은 별거 아니다, 그런 뜻으로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하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내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내가 나의 시선을 어디다 두어야 할지를 내가 알게 되었다. 내가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내 시선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일 힘이 나에게 생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고통이 주는 유익입니다. 그런데 고통이 주는 유익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합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에다가 시선을 두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시선이 그곳을 향하고 있지 않으면, 그러면 결코 우리는 고통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디다 시선을 두라고 말씀하실까? 여전히 고통은 현재 진행형인데 어디에 우리의 눈길을 두어야 할까? 먼저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시선으로 하여금, 우리의 눈길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 넣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용광로에 들어가기 이전에 그 퍼니스라 그러죠, 그 화덕 안에 들어가기 이전에 그 세 친구는 바로 그 용광로 앞에서 그 두려움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불타는 용광로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 오래된 성경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타는 용광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그 세 친구의 고백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들은 하나님이 불 속에서 그들을 구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 확신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불 속에서 구해 주시지 않더라도 라고 하는 그 슬픔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의심도 있고 슬픔도 있고 또 소망과 확신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고통 속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솔직해지는 겁니다. 당연하죠. 소망도 있고 의심도 있고 슬픔도 있고 낙심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인생을 살아가는 이 잠시의 수십 년의 인생 속에서 바로 그 고통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항상 소망이 넘쳐납니까? 항상 기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에 정직한다면은 우리는 고통 앞에서 슬픔을 당하게 되는 게 그게 정상적인 인간의 반응입니다. 그렇죠. 불치병이 걸린 사람에게, 어린 자녀가 죽은 그러한 부모에게 거기다 대놓고 하나님이 하신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그러니 무조건 기뻐하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슬픔을 당한 일은 슬픔을 당한 일입니다. 첫 번째 설교에서 말씀드린 대로 샌디훅에서 아이들이 죽었을 때 그것은 그냥 슬픔입니다. 그것은 그냥 악입니다. 나의 마음이 고통이 주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슬픔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정직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말하는 슬픔이라고 하는 단어는 루페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다가올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내 마음이 고민하고 슬퍼하였다. 예. 너무 슬픈 거죠. 너무 절망 속에 있는 겁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내 마음이 너무 슬프다. 내 마음이 너무 두렵다. 이제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면서 순교당할지도 모르는 그 고통 앞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당할 고통 속에서 슬퍼하겠지만, 사도 베드로나 예수님이나 우리 모두나 당하는 고통 앞에서 정직해지는 것, 슬퍼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체면 차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시편 62편 8절에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고통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의 마음에 정직한 우리의 마음속의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라는 겁니다. 너의 마음을 토로하라. 너의 마음을 토하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토하라. 보여주어라. 바로 그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까 설교 시작에 니체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무엇인지를 믿는지를 알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 첫 번째 포인트에서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토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정확한 시작이 됩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체면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내 마음을 감추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다면 과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인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가 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 주지 않아도 이미 고통 가운데 있는 내 마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구나. 하나님이 내 고통과 동행하시는 분으로 나는 믿지 않고 있구나.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통이라는 현실 앞에서 정작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였는가가 절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렇게 보자면 어떨 때,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어떨 때 고통은 어쩌면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수적인 것들이 사라지고 본질만 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본질 중에 본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 우리가 고통 속에서 그 중요한 것에 시선을 둘 수 있게 됩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희 부부를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도록 이끄셨습니다. 작년과 올해 2년에 걸쳐서 항암을 지나가면서 저는 주로 시편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의 시편 묵상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수요일 기도 모임에 나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요 기도회에서 나누는 대부분의 말씀은 저의 매일의 시편 묵상들입니다. 시편이 실제적으로 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런데 시편이 나에게 힘이 된다, 시편이 나에게 정말로 힘이 된다라고 느끼는 것은 어떤 때일까? 그것은 바로 시편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시편을 통해서 제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고통은요, 고통이 주는 유익이 있다면, 그렇죠?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다가 시선을 두도록 하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고통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기도할 때요, 우리는 고통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요. 예. 이미 나눈 적이 있지만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시편 42편을 다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 영혼아 할 때 그 내 영혼아가 your soul, your spirit이 아니에요. My soul, my spirit. 그러니까 고통 당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지금 자기 자신에게 말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그렇게 슬퍼하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는 고통 속에서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무너집니다.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결과이죠. 주저앉게 됩니다. 어떤 때는 많은 사람들은 일어나지도 않을 불행한 일들을 미리 상상하면서 그 안에 갇혀버려서 낙심하고 슬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신 분인지를 기억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쉽게 무너진 마음, 절망스러운 마음, 낙심한 마음, 절망한 영혼이 주는 바로 그 안에 갇혀버리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치죠. 무너지고 주저앉은 마음이 무너지고 주저앉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주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너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낙심되어 있는 여러분 영혼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래요. 내 영혼아, 여러분 스스로 낙심해 있는 여러분의 영혼에게 말하세요.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예. 교회 여러분, 고통으로 인해서 힘들고 슬프고 낙심될 때가 있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하나님을 기다린다. 나는 나의 구원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기를 원한다. 고통이 우리에게 너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비웃겠지만, 그러나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기도를 통해서. 고통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덮으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둡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강해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고통이 주는 우리에게 유익은요,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긍휼함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아내가 아프니까 오랜 동안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연락이 옵니다.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고마워서 문자도 하고 오랜만에 다시 전화통화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그들의 사정을 알게 돼요. 정말로 걱정 없이 사는 뭐 저의 제자들이었는데, 정말로 부유하게 사는 애들인데, 정말로 근심 없이 사는 애들인데, 페이스북에 보면 와, 얘네 참 잘 산다. 정말 행복하게 사는구나. 예, 통화하니까 기도 제목을 나눠요. 너무너무 힘든 기도 제목들을 나눕니다. 참 외로운 곳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벌써 2년째 암투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때 백혈병을 앓고 나서 오랜 동안 저와 함께 캠퍼스 사역을 함께 했던 동역자인 간사이고, 그 사모님이 뇌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소식을 그 남편 목사님으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당황해하고 근심하는 그 목사님의 목소리에서 제가 당황하고 제가 근심했던 그 마음이 똑같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모든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고통 가운데에서 기도하면서, 예, 그분들의 기도를 빼놓을 수 있을까요? 예, 당연히 기도하게 됩니다. 고통은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고통당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더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고 기도하게 합니다. 그게 바로 고통의 유익입니다. 제가 간혹 인용하는 신경림 시인의 못난 놈들은 얼굴만 봐도 기쁘다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꿔보았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목소리만 들어도 형편을 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목소리만 들어도 형편을 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 우리가 고통당하고 약해질 때 내가 강하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과 그분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고통이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의 시선을 향하게 하는 곳은 바로 우리의 일상의 소중함과 인생의 목적입니다. 일상의 소중함이 있고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달라진 것 없고 같은 일상입니다. 똑같은 하루하루입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는 게 역설적으로 고통이 주는 은혜입니다. 아마도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저와 저희 아내가 하는 얘기지만, 아마도 오랜 시간이 지나서 누군가가 저희에게 50대의 중년의 시간에 대해서 묻는다면, 아마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작년과 올해가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고 감사한 시간들이었다고, 중년의 시간에 가장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으로 일상이 망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고통스럽지만 일상이 소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거기 보면은 고통당하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해요. 근심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그렇죠? 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요, 걱정 속에서도 기뻐합니다. 가난한 가운데에도, 고통 가운데에도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스스로 기뻐하고 스스로 부요하고 다른 사람들을 또한 부요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겪는 고통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믿지 않으시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고통을 지나는 가운데에도 우리의 인생의 갈라진 틈 사이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갈라진 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부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일상의 소중함입니다. 그렇게 고통 가운데에서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되면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그냥 도덕적인 삶, 교훈적인 삶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무엇이 참된가, 무엇이 경건한가, 무엇이 옳은가,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인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깨어진 인간관계, 뜻대로 되지 않는 일, 우리 굉장히 가까운 사람은 주변에 굉장히 가까운 사람인데 굉장히 큰 사업을 벌였지만 지금 거의 파산 상태에 이르러서 인생에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내에게 그래요. 시골에 가서 그냥 조용히 살고 싶다고 하는데 그건 결국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나,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고통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각기 다른 모양의 고통은 힘들고 아프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내가 사는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생각할 수 있다면 고통도 그리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우연히 생겨난 존재이고 고통도 리처드 도킨스가 말하는 것처럼 그냥 우연히 벌어진 일이고, 그리고 고통스럽겠지만은 죽고 나면 얼마 후에 잘 살았건 고통스럽건 그냥 잊혀지면은 끝입니다. 뭐 대단한 것을 성취한 인생 같아도 태양이 소멸하는 순간 인류가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은 그냥 nothing, 무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게 정상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에도 그분께 시선을 맞추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덮고 계신다는 것을 기도로 확인하면서 일상의 소중함 가운데에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되돌이킬 수 있다면 고통이 주는 유익도 우리에게 있겠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더라도 하나님,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냥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 고통이 나를 덮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가 나를 덮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고통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의미 있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